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녀,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어짐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듯이 모압의 인생은 멸망과 황폐함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모압 스스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곧 무너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십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이처럼 모압은 스스로를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표현이죠. 요즘 말로 모압 사람들은 매우 자존감이 높아 보입니다. 나 이래봐도 실력자야.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전사야. 나 정도 되는 전사는 흔치 않지. 글쎄요, 당시에 모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기에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용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그 모든 강자들을 꺾고 강력하게 떠오르는 바벨론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압을 두고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말하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자신의 진짜 실력과 상관없이 말로만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압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 실전에서 전쟁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사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조금 좋았을 뿐이야. 나보다 능숙한 전사들, 능력 있고 실력 좋은 사람도 많은데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네. 참 은혜야.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들은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압 사람들은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거나 아직 제대로 된 강자를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대로 경쟁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압의 이런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찍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시의 양조 가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술을 담글 때는 단계가 있었죠. 먼저 포도 같은 재료와 물을 섞어서 숙성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재료들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숙성이 일어나고 맛과 향이 살아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 찍기를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찍기를 제거하면서 반복해서 숙성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맑고 깔끔하면서도 맛과 향이 나는 최고급 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1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압은 이런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성숙한 술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실 단계가 아니죠. 누가 모압을 다른 그릇에 옮겨주고 찍기를 빼줘야 하는데 오늘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그저 평안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계속 평안했고 포로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고난과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 사실 모압은 그 상태로 고여서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 술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뀐다든지 주변 환경이 뒤집히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용사야. 능란한 전사이지. 우리를 당해낼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향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저 오랫동안 아무런 고생 없이 한 병에 고여있는 모압을 향해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이 담겨있는 그릇을 비우게 하시고 심지어 다시는 그 병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병들을 부수기까지 하시죠. 바벨론을 통해 모압이 자리 잡고 있던 땅을 깨뜨리시고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우리가 방금 술을 담그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았듯이 사실 대단한 은혜입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냉혹하고 무자비한 억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심판은 모압으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익어가며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더 숙성이 되고 더 맛을 내고 더 최고급 술로 빚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압의 멸망과 파멸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술을 옮기는 과정인 것이죠. 모압을 더욱 성숙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 앞에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건 무슨 말이죠? 바로 모압이 모압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압 역시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모스 신을 왕으로 숭배하는 모압을 두고 베델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이스라엘처럼 모압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 자기 백성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48장에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이제 너희들 보기 싫어, 너희들 정말 보기 싫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더 좋은 술로 만들고 싶어, 너희들을 더욱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싶단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들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보시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다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모압 주변의 민족들, 모압 주변에 사는 그 사람들 역시 자기 백성인 것처럼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웃고 조롱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하며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압 주변의 사면에 사는 자 중에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누드는 사실 슬퍼해주라, 울어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슬퍼해주어라.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멸망과 수치를 두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지, 그렇게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울면서 부르짖으라. 그들을 위해 그들의 멸망을 두고 조롱하거나 막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위해 울어주고 슬퍼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모압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냉혹한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사실 아픔과 눈물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 모압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자 소망이며 곧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또 주변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해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녀,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울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불행이나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미움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 가시는 거야. 나를 더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 역시 더욱 성숙하고 은혜의 깊은 맛을 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